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시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준비를 위하여서 성결케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이제 옷을 빨고 외적인 정결을 가지고 또 이제 내적인 정결 준비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결을 위해서 정해주신 기간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뿐만 아니라 이틀간에 하나님 만날 준비할 시간을 주신 것을 봤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될 준비가 그것이 얼마나 큰 준비가 필요한 건지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또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러한 이틀간의 성결 준비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또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시죠.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요, 우레 소리가 쾅쾅 울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이 막 얼마나 막 두근두근 뛰었겠습니까? 그 우레 소리가 눈앞에서 쾅쾅거리니까.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번개가 섬광같이 번쩍이면서 이 찬연한 빛을 내는데요. 왜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번개가 저 앞에서 딱 내려치면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지금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바로 눈앞에서 우레 소리와 그리고 또 이 번개가 치고 있으니 청각적으로 우레 소리가 들리고 시각적으로 이 번개가 이렇게 내려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또 이 빽빽한 구름이 이 시내산을 지금 덮고 있는데요, 성경 출애굽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 빽빽한 구름이 흑암으로도 묘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구름은 아니고요, 구름 속에서 불이 바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초자연적인 구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요, 번개가 치고 있고 아주 큰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고 있고 귀에는 막 그 우레 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그 구름과 그 안에 있는 그 불, 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징표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영광스러운 신호흐름으로 또 거기다가 지금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 8장과 1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팔 소리가 있고 심히 크니 진중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에 들렸던 우레 소리 그리고 또 나팔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그리고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우레와 번개와 그 빽빽한 구름에 있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떨고 있는 것이죠. 시각적으로, 이 청각적으로,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다 덮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 감각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강림하심, 그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시내산 앞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들이 지금 우리의 귀에도 들리고 우리 눈에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공포에 가까운 두려운 감정으로 몸과 마음이 둘 다 위축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16절 보면 다 지금 떨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두고서 창세기를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갔던 그때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가 없이 그렇게 주님이 교제하셨던 장이 딱 네 장 나와요. 창세기 1장, 2장, 그 3장부터 이제 타락으로 넘어가고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딱 요 네 장만 사람이 하나님과 죄가 없는 상태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이 출애굽기 19장으로 나왔을 때 창세기 3장 이후에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지금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잖아요. 그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자기 두 눈으로 보게 됐을 때 그의 반응이 뭐였어요?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야, 재앙이 내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됐구나 하고 펄썩 엎드리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그냥 눈을 뜨고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처럼,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처럼 벌벌 떨면서 땅에 엎드리는 거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사도 요한도 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그 앞에 엎드리는 장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나타내 주세요, 나 정말 하나님 보면 믿을게요 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기도하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6절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17절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 시내산에 감이 오르지 못하고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드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어디 서 있어요? 지금 산 기슭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까지는 왔지만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돌을 쳐서 죽이든지 화살을 쏴 죽이든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짐승이든지 그건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있어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18절을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원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내산 모든 곳에 연기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 전체가, 그 꼭대기만 이렇게 연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산 전체가 연기로 덮여 있는,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지금 그 현상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죠.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18점 중간에 보면 시내산을 덮은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떠올랐다 그랬는데, 이 온기점이라는 것은요, 그릇을 구울 때 쓰는 그것이에요. 혹은 금속을 녹일 때 우리가 쓰는 용광로 혹은 불가마 같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광로나 혹은 우리가 이 굽는 불가마 같은데 그 나무나 그것이 들어가면 이 두터운 연기가 이렇게 샥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것처럼 맹렬한 연기가 지금 시내산 온 산을 덮었고, 또 여기 18절 후반절 보면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아까 지금 시각적으로도 봤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청각적으로 우레와 나팔 소리가 있는 것도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온몸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정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진동하면서 그 땅이 막 그 떨리고 있으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이 감정이란, 이 두려움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게 점점 커졌다 그래서 우리 뭐 음악으로 말하면 크레센도라고 말해야 될까요? 점점 더 커졌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원어를 보면 나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우 힘차고 강하게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두 귀에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이 어찌나 컸을지, 그 광경이 얼마나 그 위대한 광경이 펼쳐졌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이렇게 엄청난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 모세가 총 몇 번 시내 산에 올라갔을까요? 이거는요 사실 성경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서 오르락 내리락 몇 번 했느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모세를 다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이후에 모세야, 내가 정한 그 시내 산의 경계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 그거 경계해라. 만일 이 사람들이 그 내가 정한 그 경계선 넘어오면 그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해주신대요. 성경 말씀 보세요. 21절 후반절 보십시오. 21절 전체를 우리 한번 같이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신칙이라는 말은 단단히 경계하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만약에 이 경계선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죽일까? 그들이 죽을까? 하느라. 자, 22절 후반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자, 24절 후반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경계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정해놓은 경계선이 있어요. 산기슭이죠, 산기슭.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임한,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시내산을 그 넘어가면, 경계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는 거죠. 지금 시내산은 하나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거룩한 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이 세워졌을 때도 하나님의 그 계신 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내산 자체가 완전히 성소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면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막의 입구에서 장막을 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막 중심으로 사방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거주합니다. 왜 그러죠? 아무나 함부로 성막에 못 들어가게, 아무 때나 함부로 아무나 성막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직접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곳을 그렇게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9장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구약시대의 이 사건을 잇는 구약 백성들의 느낌과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너무나도 다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사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성경을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7페이지입니다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봤죠? 아무나 못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보좌,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워싱턴 DC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에 제가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면 경호원이 저를 붙잡고 뭐 안 놔줄 겁니다.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총살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일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집무실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마치 이 백악관의 내무실까지도 집무실까지도 아들은 프리패스 통과하듯이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기도 끝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왜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누구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자, 이것이 거저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기슭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아무나 나아갈 수 없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는 은혜가 있고 우리는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속말리 멀리 계신 하나님 같지만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하신 은혜를 공급받고 날마다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슬프고도 또 아픈지요. 그러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어떠한 공로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기쁘다고 말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 많은 즐거움을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장소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신 그 은혜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던 그 큰 은혜와 평강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